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오늘 열왕기하 엘리사 선지자 때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성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멸과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이스라엘 왕 맞서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애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죠. 그 엘리야로부터 갑절이나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북왕국은 시작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죠. 그렇죠? 예. 한 형제고 한 민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는데 예. 서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누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열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이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부족 저기 지파들이 같이 해서 그렇게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현재 하나 마음에 이게 끌리는 것이 아니 절기 때가 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로 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예. 그러니 왕이 아 이래 갖고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저로 다시 가겠다 싶어 갖고 꼭 거기 가서 제사 드릴 이유가 있냐? 우린 여기서 제사 드린다. 하고 베델에 또 단에 제단을 세워놓고 우리 여기서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제사장도 따로 세우고 이거 육신을 따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택해서 이걸 주관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니까 그럼 자연스레 이제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육신의 뜻대로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죠. 그렇죠? 예.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걸로 전락을 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겠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었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생기기 전에 예, 아람이 그 북쪽에 이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기 있죠. 조금 그 축소를 해보세요.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네, 들어보세요. 네, 보면 저게 가나안 북쪽입니다. 그 가운데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밑에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저기 왼쪽에 그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계곡이죠.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요. 예. 거기에 기손강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별표가 있는 곳이 예, 그 도단이라는 곳. 이게 엘리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예, 동그랗게 표시된 곳이 사마리아. 이게 북왕국 수도였죠. 그렇죠? 그리고 아람은 거기에 그 북동쪽 끝에 아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이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변방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일을 했다가 심지어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 때부터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 아들 아시아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 아시아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막내 아들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죠. 12년 동안 저기 왕 노릇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엘리사가. 예.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때 그 아람이 수없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아람 왕이 이거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신복 중 하나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갖고 왕께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한준다 그러는 거죠. 예. 예. 이 엘리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이를 미리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부터 잡아야지. 엘리사 어디냐? 도단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갖고 이 도단 그 마을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한밤에 가서요. 그리고 그 아침에 엘리사의 그 종 사관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군사 말과 병과가 그 도단 성읍을 완전히 애워쓴 거예요. 포위한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 이것마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조그만 성읍에 지금 저 아람 군대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이 성 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요? 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니 지금 밖에서 나타나는 현 일어난 일을 보고 엘리사한테 보고했는데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게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조금 이 도단이라는 곳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주위에 가득해갖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이게 이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은 전혀 그걸 보질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둠 속에서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다른 어둠이 아니라 우리 육체대로예요. 아니 정상이지. 이렇게 보이지. 그럼 이렇게 들리지. 이 말이지. 예. 우리가 세상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눈이 열리고 여기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으니까 아람 군대는 당연히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인지 이걸 다 알고 전에 그러면은 아람 저기 이 엘리사부터 처치하자 그런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도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포위하고 이제는 동안해둔지다 넌 죽었다 그러는데 예. 눈을 열어보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아람 사람이 드디어 엘리사에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너는 이제 죽었다. 라는 이제 너르는데.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가려달라는 거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 같은데 여기는 그 길이 아니고 그 성읍도 아닌데 내가 인도해야겠다. 나를 따라오라. 아까 도단에서 사마리아 밑에 있는 사마리아 한 10여 마일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예.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아람 군대가 다시 보게 됐는데 보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성 안에 갇혀갖고 도관해 준 진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지금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그러는 거죠. 예. 아버지라는 것은 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여호람이라고들 이제 이해를 하죠. 정확하게 그렇다고는 그냥 뭐 이스라엘 왕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고. 그리고 평소 때도 늘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람 군대를 맡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왕도 자기 위신도 서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이것도 육신을 따라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적군을 생포했어요. 그런데 죽여요? 그것은 윤례 위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전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칼과 활로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걸 그런 죽인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베풀고 마실 걸 주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돌려보낸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율법을 따라서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에게 무언하면 남보다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죠.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네. 불말과 불병거로 당장에 심판하실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있느니라. 그렇죠?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람이. 그 후손이 아람 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역시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 때로 걸려가면 노아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들이고. 예. 그래서 근데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한 민족, 부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게 왜 이렇다고요? 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이 권세를 깨뜨리려고 이 싸움을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이 싸움을 싸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열어주는데 엘리사 혼자가 아니라 불말과 불경을 보여주면서 천군 천사가 함께. 물론 모든 사람이 이걸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일 수가 있어요. 예. 엘리야로부터 갑절이나 영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꼭 불만물과 불경고가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시편 3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요. 엘리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이 난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것에 미치지 침례 요한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불말과 불경고로 진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려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와 함께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불말과 불경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택함을 받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겨줬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따랐던 사람들마저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 유월절 식사 다 마시시고 많은 말씀하시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홀로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준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헛말이 아니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걸 증거하신 거죠. 확인시켜 주신 거죠. 세상이 다 부인하고 세상이 다 원수를 못하고 세상이 다 제적을 하고 십자가에 벗고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이 아들을 세상을 심판할 자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네. 빌라도 앞에서 갖고 내가 왕이냐? 맞다. 내 나라는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네.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나에게도 군사가 있어갖고, 아니 왕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식으로 싸우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계시록에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 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화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화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면서요. 예.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 이 눈으로부터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와요. 아니 검을 칼로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요?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예. 모두가 이게 보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인도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시죠. 이렇게 보았다.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보여주셨다. 환상 보시다. 그런가? 그러면 신기해갖고 나는 못 봤는데 그럼 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어떻게 그걸 보지? 나는 못 봤는데 그럼 그냥 거기서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런 것보다 어때 뭐 새로운 거 보여주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 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이게 안 되면은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갖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완전히 어둠이었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원하시는지. 사도행전 26장 15절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부터 18절. 네. 같이 읽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죠. 누구십니까? 못 알아봤어요. 나는 내가 박해는 예수라. 그냥 주저앉는 거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사람들은 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고 신성 모독죄 죄인으로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처형했지만 내가 나를 본 것,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나.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던 말대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졌던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셨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리고 죄의 삶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나누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그렇죠? 네. 바울의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죠. 그렇죠? 이 눈이 열렸냐는 거죠. 이걸 보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에 그거 있죠. 1장 18절부터 19절. 네.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죠. 17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분이 누군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죠. 그렇죠? 성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 갖고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목숨을 잃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게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게 닫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거 갖고 그렇게 죽자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뭔데요?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그게 뭔지. 이스라엘 왕처럼 잘 됐다 이젠 동안해 준대 명령만 내리면 내가 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고 육신에 묶여있었고 정말로 보아야 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이 눈을 뜨게 하시려고요. 이 눈을 열어주시려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칼과 창과 무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람 사람들을 마음으로 굴복시키잖아요. 원수들에게 먹을 걸 주고 베풀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서 그런데 와서 또 와서 하려고 그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줬는데 가서 뭐 죽이러 간다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싸움으로 승리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싸움을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리질 않으면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어.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이방 민족을 들어쓰셔서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나라 편입니까? 누구 편이에요? 여호수아가 저기 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랬었잖아요.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당신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달아져.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들리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 난 예수 믿었는데 복음 아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었다 그러고 복음을 안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는데 어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집 하나가 통계를 내봤더니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왔던 거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 예수 믿고 벌써 다 구원 먹고 저 버스에서 했는데 근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게 뭐야? 미국 문화가 이래서 그런가? 그런 일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예수 믿었다 그러고 육체를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육체를 따라서 거듭났다 그러고 육체를 따라서요. 네. 이 기막힌 일인 거죠. 네.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미 뭐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복음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 땅의 죄악, 그 어둠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밖에 없어요. 예.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죠. 정말로 내가 뭘 알아서 뭐가 뭐 이렇게 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쫓아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랑할 것.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아, 그건 모르면 잘 세상 사람은 그거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세상대로 하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 있다. 나의 약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듣게 되고, 내 약한 걸 자랑한다. 미쳤구나, 이런 거죠. 세상은.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네. 아니, 우리는 동안에 주신, 우리는 죽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포기하고 있는데. 봐라, 네가 보느냐, 거죠. 천군 천사가 둘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묶여서 종로를 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천만에요. 세상을 이기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민진자매 간증,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Returning back to the gospel. 네. 이 간증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Returning back to the gospel. Galatians 2:19-21.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for God.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Christ died for nothing. As I listened to today's words, it made me reflect on the gospel that I had received from the Lord. This morning, as our pastor talked about these verses, he talked about the Galatian church and how there were some in the church who we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a distorted gospel, and a gospel contrary to what has been preached. It was said three times, and reflecting on these statements, God put in my heart that it was time for me to re-examine the gospel that was given to me. Over the past few days, the words that I have been receiving before Him are submitting to Him and returning back to the gospel. This past week, our small group started to read the book,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God kept making me reflect on what it truly means for a generation to overlook the book of Acts and moved on to the book of the epistles, the letters. In order to live a life for the Lord, we must be ones who truly have met Jesus and believe Him as the Lord. It is the moment that I am no longer the master of my life and that the lordship of my life is the risen Jesus by faith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rough the proof of the resurrection, the Lord has given me unwavering assurance about who Jesus is that I have also surrendered to this truth. So now in some ways, I have considered myself to be someone who should be moving on from the book of Acts to the books of epistles. But as I read this book, the heart that the Lord gives me is for me to re-examine my faith. Is Jesus truly the Lord of my life? As I stand before the risen Jesus today, can I truly confess with all of my heart that He is the Lord of my life? Or am I confessing these things with my lips? As we talked about being under the law, it is so easy for me to take these things by knowledge, but not truly surrendering to this truth. Today, as I heard that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for God, I began to reflect on what this meant to me. So I thought about the different scenarios and what kind of heart people may have when they receive the law. Number one, people might have felt helpless. The Israelites initially may have feared God and tried to follow all the laws written so that they may be found blameless and righteous before God. But they continue to confirm over and over again that they cannot keep the law and continue to reveal the sin in their life. Seeing this, some people hide or give up. Number two, people might really believe that they can truly keep all of the laws, but they are wanting to become righteous apart from God. We might want to be acknowledged by the Lord or for keeping the laws that might be impossible to keep. But there is no one who was found blameless in this world who kept the law and was considered righteous. And because of this, people sneer and become angry because they cannot attain it. These are the two scenarios that I thought about that I can really relate to. But both scenarios are one and the same. It is a life under the law, and it is a life where I am being the master of my life, where I think that the righteousness can come apart from God. And both scenarios are a life apart from the Lord, dead to myself and alive to myself. Yet, I realize that that is the life that I was living, a life under the law, a life of being my own master. Even though in the back of my mind, I confess Jesus to be my Lord, and even though I know He should be the Lord of my life had told another story. So either I felt helpless or angry, and continued to be my own master, and did not believe Jesus to be my Lord. I truly thought the reason that I had lost my passion for Jesus was everything but the reason that I didn't believe in Him. I truly thought it was because of the circumstances. I truly thought it was the change of times. I truly thought it was all other reasons. However, I never thought it was because I was being my own master. And if it was revealed that it was because I was my own master, instead of repenting, I hid in the darkness and blamed everything and everyone else and held on to my own reasons, but never surrendered. But all I can hear the Lord telling me is, were you not the master of your own life all this time? But I had no words for Him in my own defense. Today I couldn't even bring my own righteousness before Him, because there was none in me, but I was exposed. I saw the life I truly lived before Him, a life being my own master, a life being my own Lord, and a life living under the law to bring a form of righteousnes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ord. I lived a life apart from Him and not in Him. I couldn't help but repent in tears. Yes, Lord, I lived my life as my own master all this time. Yes, I was my own master. But He also revealed to me who I was created to be. I was not created to have righteousness apart from God. I was not created to be my own master in my life, but for Jesus to be the Lord of my life. And for that to be done, Jesus Christ had to be crucified on the cross and then was raised to life. And therefore, my old self had died and was crucified with Christ, along with Him, and my old self, myself as my own master, had ended. And I was raised with Him. So now my life is lived in faith in Christ, a life that belongs to the Lord, being called righteous and blameless before Him. I pray that I would stand before the risen Jesus and confess in faith that I am no longer the master of my life. My old self is dead, again and again and again. Oh, what a great love the Lord has poured upon us, so that we could be called righteous, not apart from Him, but in Him. I pray, Lord, I am not the master of my life anymore. That part of me died 2,000 years ago with Christ, but I didn't believe in You, nor You as my Lord. Lord, each day may I confess that I have been crucified with Him in faith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ord, this life is no longer mine, and it has never been. Lord, may Your great light shine on me, and may I continue to repent before You and stay humble. May I not hide from the light as if not wanting to be exposed, as if I am my own master, because that part of me was crucified along with you. Instead, let my life be a life of faith, living as one who has been redeemed and whose life belongs to the Lord. Thank you, Lord, for your great love. Let me continue to remain in this love. Thank you, Lord, for being the master of my life. In Jesus' name, amen.
네. 빈진자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고백을 하고 했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요. 우리 지금 당신이 우리 예배 첫 찬송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어둠 속을 헤매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당신이 외로워서 눈물 짓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1년 넘게 반복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고백과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걸 드러내시는데 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나름대로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럼 뭐로 믿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드디어 이 고백이 나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 고백인데요. 근데 민진자매 진솔하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게 진짜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걸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문제고 온 땅의 문제고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마귀 세력이 이걸 가리고 감추고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이 짓을 한다고요. 사단이. 예. 그러니까 그 기쁨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소식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시는데 그걸 받아도 감격도 없고 예. 뭔가도 없고 오늘도 그 얘기 지난주 들었는 것도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수지자매 간증 이것도 우리 전에부터 많이 들어왔으니까 중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는
엄마 예수 네.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디어 순교신앙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면서 제 신앙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닥뜨리려만 했는데요. 그건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나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인도 어디든지 의료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부 찬양단 리더를 하고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주일은 걸어가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었어요. 또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꼭 의대에 보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딱 확인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옛다 마다라 탁 하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희 집에 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방울방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가 문을 딱 잠그고 들어 누워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막 미친듯이 반복하니까 엄마가 밖에서 들으셨을 때 완전 미친 줄 알고 막 다카다카다카다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보는데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이 끌어오르면서 엄마를 딱 째려보고 저 안 미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 수지야 미치면 안 되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원망과 의심이 마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갈 때 야 참 믿음이 없다 야 참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원망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막 위로를 해요. 그럼 저도 밖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어서라기보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공책이면 공책 책이면 책 무슨 무슨 의대 1, 2학번 서수지 꼭 간다 막 이렇게 써놓고 애들에게 엄청 떠벌렸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런 변명으로 숨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꾹꾹 눌러놨던 모든 의심과 원망이 다 폭발하고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온갖 의심이 다 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와 영화, 판타지 소설,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돼서 빠져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새벽 4시가 넘도록 캄캄한 방에서 PMP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판타지 소설을 눈이 빠져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전 들킬까봐 그제서야 잠자리 들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갔고 찬양단도 계속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아 수지라면 수지니까.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지신앙 한방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춘천교대에 오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외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오게 됐고 새벽기도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새벽기도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말씀이 들리더니 저는 저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순교자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고백했던 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엇갈리니까 내 마음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나 이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름의 감격, 내 나름의 체험, 이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결국엔 예수님은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라는데 저는 사실 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말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지체분이랑 교제하시는 걸 함께 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 형제님은 아마 제 딸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형제님과 약속을 하기를 내일 오후 5시에 한마음교회 정문 앞으로 제 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반팔티, 한쪽은 긴팔티 입히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샌들, 한쪽은 운동화를 신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제 딸을 입혀서 보낸다면 아마 형제님은 쉽게 제 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생명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그 말을 그 형제님한테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것도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다 어쩔 줄 몰라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가장 잘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창조자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인류 역사에 발도장을 찍고 가신 증거였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딱 알아지니까 정말 저도 그 유대인들처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주를 위해 달려왔으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으로 됐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의문이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도 확실하게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아,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춘천교대 캠퍼스와 버스, 지하철, 길거리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전능자를 뵐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너무도 기쁜 소식, 너무도 기쁜 예언의 성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순교신앙 가진 줄 알았다 했잖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료성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이걸 가로막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그 분,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더 강했던 거죠. 보니까 자기가 주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없는,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거 드러내는 거죠. 이 어둠이죠. 여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그래서 무엇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교행생 내가 뭐 교사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고 집사하고 목사하고 뭐 온갖 거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어둠에 묶여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민진자매 고백도 그렇고요. 네. 이걸 붙잡고 해보세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이미 뭐 끝났죠. 그렇죠. 누가 해보세요. 누구를 판단해. 아니 이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혼자 집안에서 저렇게 난리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 보세요.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거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죠. 늘 여태까지는 숨고 피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야 그랬는데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서 더 깊게 피할 수 없는데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오늘 내가 진이었습니다. 내가 왕노릇 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주가 되기를 기뻐하신 주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의 것으로 부르시려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이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을 싸우시면서 나를 주의 것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같은 우리하고 함께 살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깨어있었든지 잠들어있었든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문제가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루신 놀라운 일. 그래서 온 세상이 부인을 하고 원수를 노려하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홀로 남은 것 같은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는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것이 돼갖고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이 주님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증인들로요. 그러냐는 거죠. 난 구원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 주님이 있어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증인으로 세워졌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 쓰기를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걸 망설이고 졸려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모든 조롱과 능욕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모든 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러면 충분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셨다고요. 그래도 모세는 주님께서 하신 걸 믿음으로 한다면서 하셔야지, 하셨잖아요. 네. 정말로 사단이 얼마나 이걸 가리고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흐리게 만들어 놓는지, 그렇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죽은 사람은 그 고백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깨어난 사람은 그 고백을 했었죠.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내게 다가오셨는데,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평생 동안 자신에게 묶여갖고 나는 이거 못하는데, 뭐 주님이 하셔야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죄.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진설 자매도 그렇고 그 영구 김영구 형제도 그렇고, 예. 내가 힘들었던 것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이 분내는 것만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고요. 드디어 그 고백이 나오고 그 회개가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라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일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입술이 있다 그랬죠. 근데 평생 동안 이걸 못하고 씨름한다고요. 이 서수지자매처럼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나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 이루신 일, 핏불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씨름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일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중심으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비춰주신 것, 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우리 고백하고 어둠 속에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앞으로 나오는, 생명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룰 자로 세워주는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쥐어 부르면서 같이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